대단들 하십니다. 네. 정말 제가 목포 온 뒤로 제일 눈이 많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목까지 펑펑 빠지는 그 눈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새벽을 여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오가는 길 또 주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내려오는 길이 얼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뻥뻥 넘어지더라고요. 뒤로 많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붙잡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오늘도 아마 많이 미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조심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어제 아침부터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유럽의 첫 성이라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막으셨고 또 트리케처 위쪽 본도나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막으셨어요. 그래서 여차차해서 무시아 쪽 그쪽에 이렇게 와 있는데 환상 가운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곧 이 빌립보 지역을 포함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아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는 거다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가죠. 그래서 사모드라게 그 해변을 지나서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원래는 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아니고 크레니데스라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광이 많이 발굴되었던 곳이고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왕으로 거기에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로마로 이제 합병되면서 로마 퇴역 장군들이 거기에 와서 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유럽의 첫 성, 그러니까 유럽 복음화의 첫 문으로 이 빌립보를 주신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나 하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가 당한 일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고 13절에 나의 매임, 14절에도 나의 매임, 17절에도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매인다는 것은 감옥에 자기 육신이 매여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내내 19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어요. 어떤 방도로든지 하여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뭐 좋은 의미로 하든지 자기를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어떤 의미로 전파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또 2장 18절에서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1장부터 4장까지 내내 기쁨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자기는 감옥 안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합니다라는 20절 21절 말씀처럼 정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곧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일, 이 당한 일을 그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렇게 내 몸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는데 원치 않게 2층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13절을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시대 지키는 모든 병사들과 그 안팎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히 자기의 그 매임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아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복음 전파를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던 거죠. 14절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제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런 형편,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복음은 그렇게 자기 매임 때문에 더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더군다나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15절을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투기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바울의 영향력은 적어지겠구나. 우리가 이때를 통해서 영향력을 키워보자 하고 그렇게 하는 물론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이단은 아니고 시기 질투가 있었던 그리스도의 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바울의 그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경쟁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17절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일도 종종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러면 뭐 어떠냐 거치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좀 어떠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착한 마음으로 하든지 거칠어 하든지 아니면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그래서 기뻐하노라. 감옥에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착한 마음 가진 사람 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다 사용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나중에 2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 한 마음. 한 마음. 그리고 2장 2절에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그런 말.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든지 어찌든지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사도 바울은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런 것은 너희의 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눈길에도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갇힌 자들을 구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매임, 감옥 안에 있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안에, 감옥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 바울은 감옥 안에 매여 있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매여 있어서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매여 있는 문제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매여 있어서는 결코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문제 안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같은 감옥 같은 그 문제 안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또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는 건 좀 제가 잘못했나요? 하여튼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오면 실제 이제 바울은 아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랬더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니까 로데라는 한 여자가 베드로를 맞이하죠.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너 미쳤구나 그러죠. 아니 진짜 왔어요 했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아니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죠. 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그들이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풀어주어서 거기 기도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그러면 아 기도 응답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야 그의 천사든지 아니면 네가 잘못 봤겠지.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야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한 기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기도가 강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감옥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두 번째,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죠. 그런데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이 궁극적인 구원 말고 우리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목적은 20절과 21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직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도 좋아.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해. 죽으면 천국이고 내 죽음을 통해 순교를 통하여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나 죽는 것도 유익해.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나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뭐 사도 바울처럼 바울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함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런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맞던 것처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고, 시편 116편에서는 존귀한 성도들의 그 성도들의 죽음은 그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존귀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는 것도 얼마나, 우리는 뭐 죽으면 천국이고 지금 살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그런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게 이제 23절인데요. 이제 22절부터 읽어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제 육신으로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지금 헷갈린다 이 말이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냥 아니면은 순교를 지금 이렇게 당해야 마땅한 것이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내가 살아서 육체의 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죽어서 하나의 미래에 대해 순교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의 솔직한 마음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근데 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서글픔과 외로움과 또 배고픔과 강도의 위협과 칼의 위협과 그 물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협을 받았는데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것, 이 물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사도 바울이 지금 솔직한 마음은 이대로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만 그런 표현을 썼다면 이때 그냥 어떤 그 순간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그 말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원하는 바, 담대히 원하는 바는 나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9절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거 아니고 살고 싶다 해서 삼는 거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면 살고 죽고 이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자,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 말이죠. 그런데 24절 죽지 않고 사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명을 지금 남겨두고 있어. 그래서 나는 육체의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래도 기뻐. 이런 기쁨의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당시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민에게 복음은요, 로마 황제에게 시민권을 받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답게 사는 생활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 그 단어들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시민답게 살라.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뭐냐면 그 27절 중간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또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아니겠냐. 그러니 자, 그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해라. 한 마음으로 협력해라 라고 주신 거. 29절에 보니까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정말 천국 시민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내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쩌냐, 내가 매여 있어서 치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질투한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스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이와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해하라. 죽든지 살든지 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니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당부를 잘 받아서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께 유익된 삶. 그래서 내게 사도 바울 같은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어떤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떠냐? 내게는 기쁨뿐이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감옥 안에 매여 있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죽고 싶다 이러하지 말고, 그건 내가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오늘 2장 18절 말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